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실은 3장 18절까지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18절까지 다 마치고 21절까지 읽었지만 2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2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20절까지 조금 서둘러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그 여러 양태와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그 죄된 모습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한번 먼저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쭉 열거하는데 살인, 강도, 강간,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강력 범죄를 말하지 않고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짓는 죄. 말하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흉악한 죄들도 죄를 구성하지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제일 중요한 표현은 입으로 나오는 말로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3장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0장에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신약에 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 1장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혀를 통제할 줄 모르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혀에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서 신앙이 있는 제일 중요한 표도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시체가 부패하면서 온갖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온갖 역겨운 말들과 구토나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유익을 끼치고 영혼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온통 냄새가 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로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치명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서 분한 감정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실망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복수하려 드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기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 입과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제일 상징적인 모습으로 말을 들고 있는 거 주목해서 봐야 해요. 그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여러분, 아파서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나쁜 일 하는데 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죗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여러분, 죄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파괴. 인격을 깨뜨리고 존엄을 깨뜨리고 사람들의 존귀함을 깨뜨리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그 죄악된 빠른 발에는 언제나 파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뜨림이 있고 그 결과는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공고함이 따르게 되고 그 길 어디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죠? 죗된 삶의 길에는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것이에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죄는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구체적인 그 입술의 죄와 발로 짓는 죄와 파멸과 평강이 없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어하는 주제는 사람들이 이 죄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주제를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사람들 속에는 도덕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인식하는 인식 기능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 인식 기능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런 죄와 죄에 대한 죄책감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제일 주되게, 사람들이 제일 주되게 그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주되게 쓰는 무기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의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타락한 유대교예요. 사실은 유대교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쓰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만 타락하면, 잘 못 쓰면 타락한 유대교가 되고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소위 말해서 유대교 안에서 제일 잘 믿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돼요. 그죠? 유대교가 왜곡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의 죄를 쭉 열거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지요. 양심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없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양심과 도덕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항목들을 쭉 보면서 죄와 자기의 죄됨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주로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많이 다루어요. 죄가 딱 깨달아질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니까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냥 지적으로 얼머무리고 지나가는 경향. 이것도 하나 있죠, 그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자기의 문제라고 딱 앞에 두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다른 것으로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요즘 말로 바꾸면 게임을 한다든지 스포츠의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하면서 죄라는 주제를 직면하지 않고 너무나 어리석게 육체적인 방법으로 그냥 잊으려고 드는 관심을 다른 곳에 기울여서 죄라는 주제를 잊으려고 드는 어리석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종교의 방법이에요. 죄를 인지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 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제일 보편적인 방식은 종교를 선택해서 소위 말하는 선을 행하고 소위 말하는 종교의 이런저런 일들을 종교가 가르치는 이런저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종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든지 양심이든지 도덕법 같은 것을 너무나 교묘하게 종교의 이름으로 딱 바꾸어서 선을 행하거나 그 종교의 어떤 규례를 잘 지킴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혹은 마음속에 두신 양심과 도덕법 같은 것들을 잘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대로 그 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쓰고 그런 제일 대표적인 예가 타락한 유대교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율법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실 때 그 양심과 도덕법,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열심히 잘 지켜서 잘 행해서 스스로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고 말할 때 모든 입을 다 막고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의 법을 주셨을 때 도덕법을 주시거나 양심을 주시거나 혹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주실 때 그런 법들의 기능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도덕법에 맞도록 살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죄 있다 하실 때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고 악한 자입니다 하고 입을 닫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이 지금 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공통점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입을 막고 자기의 죄됨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의로운 자 할 때 제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욥이에요. 욥은 그 동방에서 손에 꼽히는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인물이었는데 마귀가 그 욥의 의로움을 조롱하면서 그가 건강이 다치고 그 부와 그 축복을 다 잃게 되면 저주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 하자 욥을 치지 않습니까? 욥이 온갖 고난을 통과할 때 벗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것은 그의 아픔을 그의 질고를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던 욥의 삶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욥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바깥으로 볼 때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하면서 욥의 그 의로운 삶을 전부 조롱거리로 비난거리로 다 바꿨어요. 그때 욥이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어쩌면 이렇게 아픈 나를 위로하기는 그냥 정죄하면서 더 상처를 헤집어내느냐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나에게 변론자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 욥에게 욥기 38장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친히 임하시면서 그 욥에게 반문하세요. 이렇게 물으셨죠?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38장에 주님이 등장해서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시면서 38장 39장에 내가 이 온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의 주초를 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 바다를 선을 쫙 그어서 그 정한 선을 넘지 못하도록 바다의 경계를 딱 정할 때 너는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땅의 무수한 짐승과 바다의 무수한 생물들을 만들 때 너는 그거 본 적이라도 있느냐? 주님이 38장 39장을 가지고 쫙 욥에게 질문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욥에게 얼마나 욥이 모자라는 존재인지를 쫙 38장 39장 말씀하시고 40장에 욥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떤 면에서 할 말이 있었어요.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 욥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처를 헤집어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욥이 어떤 면에서 친구들을 향해서는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의 법을 깨닫자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시는 내가 한 번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제대로 믿는 자와 거짓되이 믿는 자를 딱 한 가지로 보여주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드시면서 보여주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율법을 바르게 쓰지 못할 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율법을 제대로 못 쓰니까 율법은 자기를 보면서 모든 입을 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 하는 역할인데 율법을 제대로 못 쓰니까 너무나 어리석게도 나는 죄 짓는 저 사람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나는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곁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세리는 깨닫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면모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입을 다 닫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 있다 하실 때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역할인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룩되이 쓴다는 거예요. 거룩되이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법을 거룩되이 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왜곡되고 어리석게 나는 저렇게 나쁜 짓 하지 않는데 나는 저 세리와 다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면모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경험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선지자로서 여러 해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이거늘 자기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부패한 입술과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그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찬 기적을 경험하면서 진리의 빛이신 주님 앞에 딱 서자 자기가 보이는 거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놓고 끝없이 끝없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쓰고 죽기 직전에 그 죽음의 병상에서는 시편에 나오는 무수한 통에 자복하는 시편들을 암송하면서 나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요소가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진면목을 깨달아서 나는 정말 악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요소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여러분의 입을 다 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교회는 예수 믿어서 복받은 이야기,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복받아서 시집간 장가 잘가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감정은 무수하게 있는데 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했던 죄에 대한 고백,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내가 얼마나 무자격한 자인지에 대한 그 절절한 고백들은 이렇게 모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가 더 나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를 더 못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초기에 썼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열두 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사도라고 자기를 말했는데, 상대적으로 후기에 쓴 에베소서에 가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성도들 중에서 제일 못한 성도보다도 더 못한 자가 자기라고 말했는데, 생애 말미에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도 하지 않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예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최상급을 써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자요, 내가 제일 악한 자여서 나는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백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오늘 조국 땅에 행행하는 그런 감정이나 하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혹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신 이 귀한 양심과 도덕법이 우리를 어떻게 입을 닫게 만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법의 정상적인 역할이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두시고 도덕법을 두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떻게 잘못 썼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는 도구로 율법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은 죄가 정말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되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저 죄라고 말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도둑질,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뭐가 정말 죄인지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이야말로 죄의 너무너무 중요한 표시이고 입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진정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 죄를 자기의 본성을 보도록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걸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힘없는 양심을 많이 죄 때문에 약해지고 조금만 정당화하고 조금만 합리화하면 외치는 소리를 금방 죽이고 마는 그 힘없는 양심을 그저 그 연약해진 양심이 만족만 되면 얼마든지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기록된 명확한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달아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인정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인데 율법을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어리석은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제대로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죄와 싸워 이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위로하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절대로 그런 역할이 기독교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죄 중에 태어나서 피할 길이 없는 죗된 삶의 현실을 잘 깨닫고 얼마나 중한 죄인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이 우리 속에 두시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 이 죄를 용서받고 씻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저를 봐요. 승리만 한다. 그때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말할 자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지요. 이 악한 입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입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봐요. 아직 많은 불완전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새로워지는 게 없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위로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하는 일이지요. 우상들이 하는 일이지요.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진실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율법이 죄를 더한다고도 말해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종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딱 와서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탐심은 죄다 하고 가르쳐주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이 탐심이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탐심이 죄다 하니까 더 많은 탐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면에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위해서 줬는데 여러분과 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이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더 부추기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이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가고 있었어요.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길에 방이 붙었어요. 보지 마시오. 말하자면 보지 마시오 하니까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발심이 딱 일어나면서 보고 싶어. 그죠? 예? 보지 마시오 하니까 희한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율법은 이상하게 믿음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게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가 율법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의 성품과 좋은 습관은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얼마나 좋은 습관과 좋은 성품을 길러주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부모 보는 앞에서 고의적으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기 전에는 율법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고 하라는 것을 죽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청소년들인데 부모가 하라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가 이야기하고 엄마가 말하면 또 이러면서 요즘 참 무서워졌어요, 시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죄가 깨달아질 뿐 아니라 깨달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가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디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인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오늘 이 20절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과 부패한 본성이 깨달아질수록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구주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나야말로 죄인의 개수고 나야말로 그 예수를 필요라는 제일 죄가 많은 나야말로 죄인 중에 으뜸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죄인이고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보이면 그게 비참과 불행과 아픔을 순간적으로 주기는 하지만 그 죄를 이기는 참된 길, 종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다른 것처럼 위로하는 그 종교들이 하는 왜곡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무마하거나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죄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데, 너무 놀랍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형용할 길이 없이 누려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얄팍하게 값싼 것으로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 1장 18절부터 고통스럽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3장 21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지만 비로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은혜의 형용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과 복됨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악과 죄가 얼마나 중한지가 보여야만 이 은혜가 은혜되고,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다 속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종교를 가지고 충분한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대적하고 거슬렸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다르게 정말 죄성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대속하시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음 주부터 이 위대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한 분도 종교성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우리의 벌거벗은 죄됨과 추악한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여시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이 모든 심령들마다 임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